이사야 25장은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 불리는 부분에 속하는데 종말론적인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약속을 함께 예언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래의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환상처럼 보며 이것을 예언적인 시로 표현했습니다. 앞서 이사야 24장은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 임할 심판을 예언했다면 이제 본문 25장은 그 심판 이후에 나타날 구원에 대해 찬양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의 잔치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이사야의 소묵시록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 죄와 악으로 가득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잔치를 예비해 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함께 구원의 소망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찬양의 노래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함께 발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교훈들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예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제 이 25장이 시작됩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개인적인 관계를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1절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을 전능한 창조주로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는 하나님을 단순히 민족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으로만 보지 않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부르고 받들고 있습니다. 또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를 높인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대하게 여기고 그분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행위가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찬송하며 그분의 성품과 역사하심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기사를 예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언급한 기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행위를 의미하는데 초자연적이고 구속적인 역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과거부터 정하신 뜻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으로 모든 일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셨습니다. 1절을 통해 알수 있듯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성실함과 진실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성실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그분의 말씀과 행동에서 드러나는데 거짓이 전혀 없으시고 행하시는 것은 완전히 선하고 의로우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행위가 단순히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이처럼 일찍부터 계획된 것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정해진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혼란스러워 보이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셨고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2절에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항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했습니다. 세상이 가진 힘과 또 권력을 보면서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언급된 성읍이 있는데 이 성읍은 단순히 물리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인간의 교만이나 어떤 권력을 상징합니다. 강한 성벽과 견고한 궁정은 당시 세계의 제국들이 자랑하던 힘과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견고한 성읍조차 돌무더기로 만드신다고 선언하시는데 완전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교만한 성취가 아무리 높고 견고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앞에서는 아무런 무용지물이고 또 쓸모가 없을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일시적인 파괴가 아니라 영원한 종말을 가져옵니다. 이처럼 인간의 모든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뜻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은 단순히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실례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처럼 인간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 3절에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단순한 파괴나 멸망이 아닙니다.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행을 일삼던 세력조차도 하나님의 심판 이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악한 세력조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삶 속에서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세상 가운데 임할 것과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이 나타날 것을 끝까지 굳게 믿고 소망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4절과 5절에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치한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린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강력한 압박과 환란을 성벽을 치는 폭풍에 비유했는데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또한 강력하며 인간이 스스로 맞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합니다. 이 폭풍은 강한 적들이나 압제자들 또는 환란과 같은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환란 앞에서 빈궁한 자나 환란당한 가난한 자는 자신을 지킬 힘이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가난한 자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난과 문제 속에서 연약함을 느끼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요새는 어떨 때 했습니까? 요새는 전쟁 중에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는 견고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폭풍과 같은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강한 요새가 되십니다. 또한 고난 속에 숨을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피난처 되시며 두려움과 고통을 덜어주십니다. 이뿐 아니라 사막과 같은 환경에서 창렬하는 태양을 피하게 해주는 그늘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폭풍같이 찾아오는 환란과 뜨거운 태양 같은 고난은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의 요새와 피난처 되어주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4절과 5절의 말씀은 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보호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요새, 또 우리의 피난처, 또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6절에서 8절에는 만민을 위해 잔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합니다.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이 산이 나오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상징하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이 임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을 예표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는 단지 어느 특정한 한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만민을 위하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열방을 향해 열려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잔치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포도주로 이제 연회 잔치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기름진 것은 잔치의 기쁨과 만족을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는 완전한 만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오랜 시간 숙성된 포도주는 특별한 자리에 제공되는 아주 진귀한 음료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과 8절에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덮개, 이것은 죄와 죽음으로 인해 모든 민족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눈먼 상태와 절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가리개를 제거하여 주시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을 바라보게 하실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 8절에 언급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망을 최종적으로 이기실 것을 약속하신 것으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사망이 멸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죽음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새 생명을 주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을 벌하시겠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과 찬양으로 응답해야 될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교만한 자들과 하나님의 대적들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특히 9절에 언급된 그날, 이 그날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는 종말적인 날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포로에서의 해방되는 날이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날은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비하신 구원의 기쁨을 누릴 것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단순히 소극적인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그분의 약속을 기대하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등장하는 모압은 이스라엘의 적국으로 여기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며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완전히 짓밟고 멸망하게 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얻는 교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확실하며 우리의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 교훈은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낮아질 것이며 오직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도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며 그분의 때에 이루어질 구원의 기쁨을 소망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교만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내어버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